오늘 아침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관계에 따라서 반쪽하고 반쪽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엄숙한 세 가지의 사건, 그것은 죽음이 온다는 것과 심판과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계속 연재하면 28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의 속죄와 구원의 완성의 과정들을 아주 단순하고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그리고 재림, 초림에 오신 주님 왜 두 번째 또 재림을 오시냐, 오시는 이유가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오심의 목적은 죄인의 구원하려고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그 목적이 오셨다 말씀하고, 초림 때와 재림 때 죄인의 관념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초림 시에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오시지만 재림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죽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었죠.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니콜라비치 톨스토이는 죽음은 우리 모두를 다 기다리고 있다, 이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이 인생에 이렇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지혜로운 행동은 뭐냐, 영혼의 때 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도 야고보서 4장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또 시편 39편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연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오늘 시편 90편 우리 교동문 9절에도 우리에게 우리날 계시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모스 4장에도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유한한 인생, 죽음이 있는 인생 속에서 그 죽음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영적인 죽음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인 두 번째 사망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반면에 성도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복된 죽음이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종는 자들이 복되다. 성령이 가라사대 때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면서 성도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 속에서 행한 일에 대한 상급과 보상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얻어지기에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또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통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원치 않냐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든 것이다, 깰 때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성도의 죽음은 더 좋은 천국으로 이민 가는 거다라는 비유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빌립보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죄와 상관없이 그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이 땅이 아닌 하늘 나라로 이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1장에서 우리 얻을 기업의 천국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 이후에는 그럼 뭐가 있는가? 모든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엄숙한 사실은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문제는 필연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일생에 있어 이보다 더 중대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판이라는 것 그런 명사가 419에 나옵니다. 심판하다, 심판하였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또 335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란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반응과 준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속에서 심판의 모습은 일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고 창조시고 세계 모든 역사에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훗날에는 알파와 오메가 되어서 처음과 나중 그 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또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시편 7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시편 9편도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이십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따라서 만유의 주재이심으로 그의 재판권은 제한이 없고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사람이 달리 항소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소할 곳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옳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시야에는 무엇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행위와 생각을 감찰하시고 정확 무호한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언제나 공의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이거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만큼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거기에 이제 항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 변호사 되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이 작정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했다고 했어요. 그날을 한 걸음 지키는 것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캘린더 속에서는 그것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되면 그때는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기 선할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에 당할 그 심판은 불못에 던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자가 죽고 그 외에 심판이 있지만은 성도에 받는 것 심판은 punishment, 어떤 형벌에 대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에게는 그에게 행한 일에 따라서 칭찬과 상을 시기한 공력의 심판.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향해서 선한 행위에 선한 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섬김과 사역으로 부르심에 주의를 하였는가를 판단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겼는가를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를 또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는 어떤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어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심판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평생 지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심판을 받고 그 지은 죄만큼 고통을 느끼며 영원 지옥 형벌 불못에 빠져서 거기서 영원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데 여기서 과연 선한 일이 뭐겠느냐? 사람 보기에 착하고 선한 일,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 선한 일에 대한 보는 기준이 하나님이 보는 기준의 선한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곧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용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뭘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선한 일로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일은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를 선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악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 악인의 모습인데 이것을 볼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이 악인의 꼭 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 시편 32편 우리 묵상 목도할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주여 허물을 사함받고 가련받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서 죽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서 다윗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대속의 피로 그를 덮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죠? 죄 없다 선언합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그가 영원한 영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죄의 가리움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뢰할 때 하나님의 보는 선의 기준이 우리의 죄가 가려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씻겨졌다. 눈처럼 휘어졌다. 우리 죄가 등 뒤로 던져졌다. 기억찬이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죄가 없어서 그가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죠. 예수의 피가 죄로 가려졌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 받게 하십니다. 죄 중에 큰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공로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독생자에 대한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뭐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는 자는 역시 또 심판을 받는데 오늘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시면 29절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되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란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 죄값을 치러주셨으므로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얼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합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서 신분이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의 자리로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났고 구원받고 세상 살다 보면은 이 땅에 보면 우리가 왜 범죄하지 않겠어요? 자범하죠. 범죄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른 말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늘 사죄의 확신을 갖고서 구하는 기도 제목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 하면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어떡하죠?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보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려 하자 베드로가 말하죠. 어떻게 주님이 죄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하찮고 종이하는 일인데 어떻게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아 그럼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고 땅 밟고 다니면서 지은 죄만 회개하면 씻음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범죄한 일일 때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 영생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 구원의 보장을 예수님이 씰, 도장 찍으심을 통해서 소유와 또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 1,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걀이 부화되면은 뭐가 되죠? 병아리가 되죠. 그러면 점점 자라면서 이제 닭이 되는데 죽어도 병아리로 죽지 다시 달걀로 돌아가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회개하면 되냐? 조금 의아심이 들죠? 구원받은 성도가 범죄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또한 그에 대한 징계를 어디서? 여기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씨를 심으면 복의 열매를 거두지만 죄를 심으면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고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범죄하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화이트 갖고 와 내가 저 이름 지워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죄에 대한 징계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을 통해서 순수하고 또 깨끗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다루시고 이 땅에서 징계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요. 사무엘상 2장 25절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지는 못하지만 뭘 어렵게 해요? 하나님의 교제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영하게 되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고 대신 뭐가 돼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사 나를 붙들어 줘서 뭐요? 그 죄됨 갖고 그 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뼈가 마르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회복하고 교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령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가 관여하고 죄 먹고 죄 속에 있으면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제 관계 속에서 교제가 완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다?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하시바, 이 시브라는 단어가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얻었던 구원의 즐거움, 기쁨들, 그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했던 그 기쁨들, 구원의 즐거움을 맛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라? 회복시켜 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즐거움이 없어지고 고통의 나락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과 징계를 받는데 귀한 그릇 쓰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것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알려주겠어요. 이와 비슷하게 넘어서 9장 21절 23절에 보면은 거기 토기장의 비유 속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고 천이 쓰는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서 거짓 교사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진노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관 앞에서 깨끗하게 씻김 받고 교제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음도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부이고 또 그릇을 갖고 음식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거 아니에요. 어떤 그릇을 써요? 뭐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다 쓰죠. 스테인리스 쓰고 특박한 그릇을 다 쓰지만 못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져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먼저 씻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러운 그릇은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쓰임 받는다는 그릇 자체가 뭐예요? 거룩하고 쓰임 받고 선한 일에 예비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죄의 문제를 잘 정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함을 통해서 저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그런 인생 되길 주여만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관영하면 죄를 붙들고 있으면 쓰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기도의 응답도 없다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데이 스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열매가 되는가, 성전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 믿으라 말씀드렸어요. 그죠? 의심하지 말라 말씀드렸고 용서하라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사야 59장에 말하였어요. 너와 나 사이에 뭐예요? 죄가 있어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해서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구해도 듣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징계를 한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잘못을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채찍질해도 도회시켜 바로잡으려고 징계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죠. 디모데후서에도 3장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이 필요하다. 책망이 바로 뭐죠?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잡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도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라. 뭐와 함께? 세상과 함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징계하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징계는 영원한 심판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할 때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의 때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때 심판받게 하지 않냐고 오늘 어떻게 한다니 우리에게 판단하고 징계하고 그래서 세상의 심판 때에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성도로서의 삶을 다루려고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내세의 심판을 받지 않는 대신에 세상에서 그 죄에 대한 징계 혹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죄 짓는 것 빨리빨리 죄 처리해야 돼요. 죄를 쌓아놓고 죄의 물먹도 계속 먹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세요. 심판하세요. 자, 좀 더 심각한 말씀 드릴게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큰 음행의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리라. 육신은 죽음에 내어주지만 그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막 짓고 죄를 간양하게 물못하다고 회개치 않고 그래서 구원 받았다. 그 영혼은 구원 받았으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징계하는데 그렇게도 안 하니까 돌이키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육신을 줘서 죽게 하고 그 영혼은 어떻게 영원한 불모에 빠져서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영혼은 이 땅에서 육신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백부자 심판을 결코 받지 않지만 거듭난 다음에 알고도 지은 죄는 이 땅에서 뭘 받아요? 징계 혹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우리 목숨까지도 취해가면서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심판은 어느 면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의 심판이다. 상급. 우리 행위에 어떤 그 예수 믿고 안 믿고 형벌에 대한 심판이라 뭐예요? 보상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물질로 수고하고 섬긴 그것들에서 상급에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씨를 심으면 그 사람이 복의 열매를 거두지만 하늘에서도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하나님은 성도의 수고를 잃어버실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성도를 돌아보고 중보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땅에 섬기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내세에 100배 나 얻을 자가 되겠다. 아,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일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로마서 8장 18절에도 우리의 행한 일이 이 땅에 당한 고난에 이제 내세의 기쁨과 전혀 비교될 수 없다. 장차나는 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있음을 줍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실 때 죽었던 성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도 저 앞에 휴거 들림받게 되죠. 그 후에 성도들이 모여 공력이 이제 심판에 다 드러납니다. 그 공력이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구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말합니다. 그냥 불이나 집으로 세웠다는 것은 공력을 세우되 자기 영광을 위해 했거나 이미 세상의 칭찬과 상을 받은 것은 상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력이 다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 세상에서 받고 구원받은 성들은 영원한 상급의 심판, 보상과 그 기업을 얻는 그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받을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사도는 이제 네로 황제의 심판,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불법한 재판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재판을 하세요? 의로우신 판단과 재판을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을 더 기대하며 주 앞에 설 것을 소망하고 바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그의 삶이 어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상급과 한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한결같이 충성했고 또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오네시보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자주 면회하고 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컨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배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날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상급은 지금 주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베풀어 주시고 또 종말에 어때? 그날에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은 그날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라.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 뭘 해야 됩니까? 죽음과 심판을 대비하라는 얘기예요. 뭘 대비하라? 죽음과 심판.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죽음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죽음 가죠? 두 번 죽는 죽음 같은데 그 두 번 죽음은 두 번째 사망이고 그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의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심판을 대비하라는 얘기예요. 이 변치 않는 두 가지 진리 27, 28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내일의 심판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내일이면 너는 죽을 것이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인 마르쿠스 아우델리우스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생기는 원래 장소에 돌아가고 오직 먼지와 죄와 뼈와 악취만 남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사는 말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 얼마나 친절하고 착한지 그거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죄의 문제 해결돼서 영원한 지옥 형벌인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오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라 알려주고 있고 그 영원한 형벌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현실은 그리스도 없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한마디의 격려의 말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그분의 심판은 이제 지나갔으며 그의 구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 그 주의 오심을 바라는 그래서 심판의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상과 영원한 상급과 기대를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동일하게 나와 동일하게 그렇게 주의 상주심을 바라보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고 또한 우리는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죽음과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구별하는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순차순차 말씀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보이잡고 구원의 이로 성화의 삶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경고를 무시하거나 불신하는 자는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기록 가운데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 홍수이고 그리고 노대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노인이 갑자기 염라대왕 앞에 불려왔어요. 노인은 당연하게 염라대왕에게 항의합니다. 나를 갑자기 불러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정리할 것도 있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해야 되는데 예고라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나를 불러오면 어떡합니까? 날씨도 예고해 주는데 왜 죽음에 대해서는 예고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뭐 인생 백세라는 그런 가사 속에서 별 시겁지 않은 얘기를 다 하죠. 저승사자가 날 부르거든 아직 뭐 갈 때가 안 됐다 말아라 뭐 시겁지 않은 소리 얘기하는데 이 땅에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염라대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기예보도 말이야 예보해 주는데 죽음에 대해서 예보해 달라고 날 발로 데려온 게 그럼 나 어떡합니까? 막 항의를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어요. 항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염라대왕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 아주 기막힌 소리를 하고 있네. 내가 다세 차례 당신한테 예고했는데 당신은 듣지 않은 것 뿐이다. 자, 내가 첫 번째 예고가 뭔지 아냐? 너희 눈 밑에 잔주름이 있던 거다. 두 번째 예고가 뭔지 아냐? 네 귀 옆에 색깔이 변하는 흰 머리카락이 두 번째 예고다. 그리고 입가에 또 잔주름이 세 번째 예고였고 네 번째 목에 주름진 거 이것이 네 번째 예고다. 그래도 분명하게 예고했는데 네가 듣지 않은 것은 이 봐라 배 응? 배 땡겨가면서 쳐진 거 이것이 바로 죽음의 예고인데 무슨 딴잔 피우고 있냐 하면서 호통쳤다는 겁니다. 반면 심판은 예고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불신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그의 사위들한테 말하고 있죠. 롯이 같이 피하자 그럴 때 뭐를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날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분들은 반드시 두 번째 심판, 영원한 형벌,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무시와 불신은 지금 우리가 부인한 것보다 더 참담한 것으로서 두 번째 사망과 불못에 던져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있다면 자신의 죽음이 내일 들여닥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에베소 우리가 이미 살폈잖아요. 5장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돈 주고 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잠언 21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졸고에 놓고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미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죽음과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 강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 길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이끄심 따라서 은총을 누리고 살다가 정말 새벽이실 같은 초록 같은 그런 우리의 생에 다한 날 가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한숨과 고통과 눈물이 없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만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지식과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편만하게 다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심판 오잖아요. 왜? 나는 복음에 대해서 못 들었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류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복음에 대해 편만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그냥 강가처럼 물처럼 흐르는 그런 때가 다 돼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항변하거나 항의할 수 없을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성도들은 뭐예요? 최후의 심판은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날이 우리에겐 공력과 심판의 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은 그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대속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희생제물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새 땅을 주시고 칭찬과 상급을 주시기로 오신 그날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28절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나 말씀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지능으로부터 창세기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